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녹취를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책임 당원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이 데이터가 조은희 의원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서초갑 지역구의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선이 치러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초에 거기 과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반이 아니면 결선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만약 결선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네.
이혜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조사에 쓰인 책임당원 명단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당원 명부 출처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자 조 의원의 이름을 꺼냅니다.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그 조은인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후 상황을 인지한 당이 문제를 제기해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네, 내일 그 서초 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아, 네.
오늘 거 한 걸로 마무리 이제 당에서
네.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그 전화가 왔대.
이 시점까지 조사가 완료된 서초갑 당원은 2,233명 중 4분의 1이 넘는 559명입니다. 각 안심번호별로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조사한 로데이터가 조 후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 여론조사 데이터가 집중 홍보나 방해 조사 등에 쓰여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검 등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당시 명태균 씨가 ARS 조사를 제안한 것은 맞지만 경선을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에 실익이 없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오세훈 후보 여론조사를 해주었고 이 비용을 측근이 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오 시장 측근에게 받은 3,300만 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측근은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23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재보궐선거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 조건, 100% 무작위 여론조사였습니다. 이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 13건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이때 여론조사 문항을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적합합니까? 누굴 지지하시겠습니까? 누가 이겨요?
이를 먼저 요구한 건 정치인들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내가 자기들한테 불법적인 걸 하겠어요?
오세훈이 당권하면 정치장학법으로 고발했을 거냐.
비슷한 시기 오 후보 측근인 김모 씨가 당시 실무자이던 강혜경 씨에게 돈을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단일화 전후로 5차례에 걸쳐 모두 3,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명 씨에게 돈을 준 건 맞다면서도 캠프와는 무관하고 순수하게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 측도 선거본부에서 명 씨가 준 여론조사와 보고서를 받은 건 한 장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후보 캠프가 아닌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강혜경 씨는 오 시장 여론조사 의혹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원석 기자, 명 씨가 조은희 의원 경선 과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명 씨는 그동안 여러 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경선 과정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요. 명 씨는 당원 명부를 바탕으로 설문을 한 뒤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성향을 파악해뒀습니다. 이런 방식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사용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런 자료가 어디까지 전달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을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기소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검찰이 조사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명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 일단 한 차례 연장을 해둔 상태인데요. 이 기간 안에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부터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창원산단 개입 의혹까지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창원지검으로 불러들이는 참고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그리고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이곳 창원지검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이런 일정을 생각하면 명시 기소 시점은 구속기한을 꽉 채운 다음 달 3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명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명시 대응이 나오는 거죠?
네, 명시 변호인은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이곳 창원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차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을 깨트릴 명확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명 씨 변호인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런 자료를 토대로 명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참고인인 강 씨는 내일 검찰 조사에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JTBC 오원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 집회를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집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법 재판 결과는 사법살인이라고 하면서 내일 재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진보단체들은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네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집계조차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에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사법체계에서 검찰의 현재의 기소체계가 공정한가, 편파적이지 않은가.
내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제 집회를 앞두고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공감은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무죄론 여론을 확산시켜보려는 것이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내일 선고를 하는 재판부를 향해서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걸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내일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녹취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을 유도했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박병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5월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5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때입니다. 이 대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겁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김일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 씨의 증언이 안 하는 이만 못한 증언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며 기억을 유도했고 실제로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증언을 마친 뒤 당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씨에게 변호사 상의대로 증언을 잘했다고 알렸다는 점도 검찰 주장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 정부 참여 없이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추도식이 열린 니가타현 사도섬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원석 특파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추도식의 계획은 왼쪽에는 일본 참석자들이 앉고 오른쪽에는 한국 참석자들이 앉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인사들과 유족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한쪽이 텅 빈 채 추도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쪽짜리 추도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 여론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측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일본 측 대표로는 우리나라 차관급에 해당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이쿠이나 정무관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노동해야 했던 선조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그 노력을 깊이 기린다, 이렇게 말한 뒤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도의 표현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강제노동 표현이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労働者の方々は戦争という特殊な社会状況下とはいえ故郷から遠く離れたこの地で愛する家族のことを思いながら校内の危険で過酷な環境の下で
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데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2022년 8월 15일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배했다는 우리나라와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본 외무상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취재진이 오늘 직접 물어봤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추도식이 끝나자마자 마치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은 내일 오전 9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터에서 따로 추도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도섬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반쪽짜리 추도식에 그친 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추도식 전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묵념 시간과 추도사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 표명은 자제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인 건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묵념의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조선인 노동자만을 위한 묵념의 시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도사에 강제 노동 표현과 반성을 담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략 외에도 이 같은 이견으로 우리 정부가 하루 전 불참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반 사항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는 답변만 내놓은 겁니다.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돈사의 불이 나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는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에 부딪힌 11톤 트럭이 뒤집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세현 기자입니다.
돈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은 구조물을 부수고 진화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한계동이 전소돼 키우고 있던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9분쯤 경기 시흥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조남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부딪힌 11톤 트럭이 뒤집혔습니다. 사고로 트럭과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트럭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남 부여 서천 공주고속도로 부여 백제휴게소 주변에서 서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휴게소를 빠져나온 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최근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 사태가 기물 파손 책임 논의로 번지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이 대학 출신들은 걸러내고 싶다는 부적절한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동덕여대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학생들과 3차 면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발생한 피해 책임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앞서 래커칠과 기물 파손 등 피해 규모를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CCTV 촬영본은 백업을 해둔 상태라면서도 학생들을 조사하거나 특정하는 단계는 아니며 민형사 대응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동덕여대로 유추할 수 있는 D급 여대를 가리키며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아들들의 각 며느리와 여자친구가 남녀공학 대학 출신에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며 여대 전체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이사장이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이사장은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중대재해법으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손입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이모 씨 등 두 명이 방사선 발생 장치인 반도체 웨이퍼 비파괴 검사 장비를 정비하다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안전장치가 임의 조작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사고는 지난 5월이었는데 지난 15일 근로복지공단이 부상자 1명은 내년 2월까지, 나머지 1명도 최소 다음 달 말까지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중대재해 조사로 전환된 겁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등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상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부터는 최근 개발한 층간소음을 크게 줄이는 기술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정도 소음을 내는 2.5kg짜리 공도 바닥에 던져봅니다. 아래층에선 모두 1등급 소음 기준인 37데시벨 이하로 측정됩니다. 이 정도면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입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복합 완충재를 쓰면서 소음에 대한 흡수 능력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밀도 몰탈을 두 개 층을 사용하면서
LH는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는 공공주택 약 5만 가구부터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공사비는 올라가지만 분양가에 반영하는 건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가 한 그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원가절감 등을 통해서
LH는 관련 기술을 중소건설사에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축비 아낀다며 날림으로 지은 건설사 탓에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계 관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3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건물 여러 채가 무너졌고 최소 20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했을 때 북한군이 큰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매체는 지난 20일 북한군 500명이 전사했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한국 청년과 사제들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직전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023년 세계 청년 대회를 개최했던 포르투갈의 청년들은 한국 청년들에게 자비롭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나무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 성화를 전달했습니다. 2027 세계 청년 대회는 서울에서 열리는데 세계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순례가 이어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네 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맨시티와의 경기를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맨시티 킬러란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페널티 지역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수비진을 한번 속이더니 허를 찌르는 침투 패스를 메디슨에게 연결해 골망을 흔듭니다. 후반 18분 교체될 때까지 맨시티 킬러다운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후반 8분 중원에서 대안 클루셉스키에게 내준 원터치 패스. 도미닉 솔랑게를 거쳐 페트로포로의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강팀 맨시티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영국 언론과 축구 통계 사이트도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주며 고강도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분석했고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com은 7.47의 평점을 매겼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6위로 도약했고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는 5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5연패를 기록한 건 맨시티 부임 이후는 물론 1부 리그 감독으로서도 처음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글을 쓸 때 가장 자유롭다고 느낀다. 소설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배우 겸 작가 차인표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배우보다 작가님으로 더 많이 불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네, 분에 넘치게도 저는 이제 배우를 아주 오랫동안 했었고 이제 소설도 사실은 쓰기 시작한 지 한 15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야 이제 독자분들이 좀 알아봐 주셔서 네, 작가로도 불리고 있네요.
네. 올 여름에 차인표 씨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네. 이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필수 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네. 하고 또 그 이후에 국내에서도 그런 소식이 알려져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네. 했잖아요.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제가 첫 번째 쓴 소설인데 네. 네. 무려 15년 전에 발간됐다가 출간됐다가 잘 안 팔려서 네. 네. 폐간됐다가 네. 다시 복간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소설이에요. 인류의 정말 큰 가슴 아픈 사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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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로서, 작품으로서도 인정을 받으신 셈이잖아요.
뭐,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도 네. 네. 읽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이 나왔어요. 네. 그들의 하루. 네. 근데 이것도 역시 13년 전에 냈던 책을
맞습니다.
다시 내신 거라고요. 네.
그 두 번째 소설, 이제 그들의 하루 역시 13년 전에 출간을 했다가 네. 역시 또 폐간됐어요. 책이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으니까. 그랬는데 첫 번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네. 두 번째 소설도 다시 복간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감사하게 복간을 하게 됐죠.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명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해서든 그 하루를 살아냈을 때 그것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여서 10년, 20년 후 미래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실패는 할지언정 포기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책 속에 혹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표현이나 문장이 있을까요?
제가 책을 쓸 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는데 네.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읽을 수 있게
쉽게
네, 네. 두 번째는 빨리 읽을 수 있는 가독성 있는 소설을 쓰고 싶다. 네, 이 두 가지에 항상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단어를 고르더라도 좀 쉬운 단어,
네.
표현도 좀 직설적이거나 아니면 쉽게 네. 그렇게 풀려고 이번 소설에서 노력을 했어요.
너무 잘 읽혔어요. 잘 읽히는 네.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다면 정말 네. 네. 기쁩니다. 작가로서.
철칙을 제대로 네. 지키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던데 네.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힘을 얻는 거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현재가 있어, 지금이 있어, 오늘 하루가 있어라고 서로 상기시켜주는 것. 그게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어차피 인생 혼자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네. 그렇지 않아, 우리 같이 가야 돼 하고 이렇게 토닥여주는 네.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네, 인생은 네. 절대 혼자 갈 수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서로가 네. 서로를 보면서 힘을 내면서 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네.
차인표 씨가 네. 위로를 가장 많이 받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이고요.
네, 뭐 가깝게는 매일 아침 눈 뜨면은 네, 바라볼 수 있는 제 아내. 저만 보면 빵긋빵긋 아무 일 없는데도 웃어주는 제 아내. 또 뭐 가족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오늘 만날 사람들이죠.
신은아 씨가 네. 차인표 씨가 글 쓰는데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디 제가 먹여 살려야죠.
아니 글을 쓰고 책을 쓰는데 숨은 네. 조력자라고
네, 맞습니다. 네. 혼자 하다 보면 이 머리 뒤통수에서 누군가 자꾸 말을 걸어요.
네.
하지 말라고.
아.
네, 하지 마. 포기해. 해봤자 이거 글 안 팔려. 또 폐간될 거야. 뭐 이렇게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네.
바로 단 한 사람의 관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의 관객의 역할을 제 아내가 충실하게 해줬어요.
일기를 네. 꾸준히 써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도 쓰고 계신가요?
네, 오늘 아침에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안나경 아나운서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예, 오늘 내가 할 일, 갈 네. 곳, 만날 사람들을 떠올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누구에게든 최선을 다하고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래서 밤에 잠이 들 때 아, 오늘을 내가 풀로 다 살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떠올렸어요.
사실 저도 아침에 일기 썼는데
네.
차인표 씨 이름 썼거든요.
진짜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P인데
아.
저는 INFP 아니신가요?
네, 어떻게 아세요?
찾아봤죠.
네, INFP. 예. 아내가 저한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기장에 차인표 씨가 오늘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와,
인터뷰 마치고 그런 마음으로 일기를 썼죠.
일기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을 쓸 때 가장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게 글 쓰는 거랑 연기하는 거랑 또 다른 매력이 네,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연기는 배우 입장에서는 표현의 도구가 돼서 그 작가가 쓴 것을 또 연출자가 디렉팅하는 것을 잘 표현해야 되는 도구인데 네. 글 쓰는 거는요, 소설 쓰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긴 한데 고독하죠.
네. 네.
하지만 고독할지언정 외롭진 않습니다. 그 고독을 즐길 수 있으면은 네, 좋은 창작자가 될 수 있다라고.
즐기는 경지에 지금 이르신 거죠?
저 INFP니까요.
배우로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네.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배우로서 30년 넘게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불러주시면 좋은 작품에 함께 출연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네. 또 찍어놓은 작품도 있고 적절한 조연으로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이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여러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네. 하시는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결정적인 뭐랄까 계기가 된 순간이 있었을까요?
뭐 아내 덕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주변에 먼저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행복해서기도 하고 제 목표는 나중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에게 주어졌던 거, 제가 가졌던 거를 다 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름이지만 제 이름이 뭐라도 좀 어디에 도움된다면 그냥 뭐 쓰면 되는 거고 저한테 어떤 능력이나 뭐 소유가 있다면은 그것도 필요한 곳에 쓰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대중들이 우리 차인표 씨를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친절한 이웃, 뭐 네, 그냥 동네형 그 정도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의 친근한 형이자 이웃이자 작가님이신 우리 차인표 씨와 함께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과 전남, 제주도엔 비가 오겠고 화요일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